이어서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6일 만찬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식 환영 행사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된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공식 환영 행사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27일에는 윤 대통령의 미 상원 합동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의 참가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 벌채 중단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5억 달러 기금을 미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승인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개발도상국을 도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추가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대 52%까지 줄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향후 10년이 결정적이라며 각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방산업체들이 다음 달 공동 무기 생산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타이완 상업협회의 루퍼드 해먼드 체임버스 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무기 생산과 구매 그리고 미래의 무기 연구 및 개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는 미국 무기가 허가를 받아 타이완에서 생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다음 달 3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타이완-미국 방위산업포럼 회의를 통해 공동생산과 타이완 산업 역량 통합 그리고 국방협력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타이완 상업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체인버스 회장은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경제에서 타이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와 같은 회사는 매일 다른 이들의 기술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중국이 그 기술들을 탈취할 것이라는 염려 없이 그들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본 지역신문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향한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위치는 유럽 대서양 가족 그리고 나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돕고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강력한 안전보장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기로 한 정치적 결정에는 실제하는 장벽이 하나도 없다면서 나토 국가 대부분과 우크라이나인 대다수가 가입을 지지하는 지금이 결정을 내릴 때라고 화답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동맹국들이 지금까지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약 713억 1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며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핵심은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라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18일 강조했습니다. 인텔사령부는 19일 존 아퀼리노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동맹조약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과 태국을 비롯해 영내에 많은 파트너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대각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밝히고 26일 오벌 오피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첨단무기 제공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과 정상회담 의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나라 정상의 한국전쟁 기념비 방문과 국빈 만찬 등을 예고하면서 철통같은 미한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된 미국과 한국의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26일 만찬이 포함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며 이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미한 동맹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화요일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합니다. 이어 다음 날인 2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를 국빈 만찬에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윤 대통령이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5일에서 26일 백악관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합니다. 또 28일엔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며 이후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 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미한 연합 방위태세 공고화와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가정상의 외국 방문은 사적과 실무, 공식 실무, 국빈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빈 방문은 의전상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됩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미한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웨이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전해드립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굳건한 동맹. 미국 의원들이 진단하는 미한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안보에 중점을 두고 정립된 미한관계가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기반으로 강력해지면서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차원적인 동맹으로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바메네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한관계가 정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because it is a multi-dimensional alliance.
메넨데즈 위원장은 19일 VOA에 미한동맹은 다차원적 동맹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안보도 그 일부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통합과 미국 내 한인사회, 과학적 연구의 지능적 사용 등 이 모든 것들이 미한 양국 관계를 훨씬 더 새롭고 깊은 관계로 바꿨다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19일 VOA에 미한 동맹에 대해 경제, 무역,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동맹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an excellent alliance in every way.
위커 의원은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방된 시장이 한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라며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불량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한 건 70년 미한동맹의 발전을 확인하고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민주, 공화, 양당 대표들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의회 연설 초청문에서 미한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양국 간 파트너십의 성과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세계 평화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특히 중요한 시기라며 미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등 의원들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히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도록 초청하는 건 그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우리 동맹국에 제공하고 미한 양국이 협력할 기회를 강조할 것이라며 미 의원들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영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의 더 넓은 경제 및 전략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미한 관계가 강력하게 발전했다면서도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할 여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19일 VOA에 미한 동맹은 많은 차원에서 강력하다며 매우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은 물론 매우 강력한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lliance is strong across many dimensions.
우리가 깊고 넓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최우선 도전 과제인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입니다. 최근 잇따라 이뤄진 미회 대표단 한국 방문의 공통적인 목적도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공조 강화였습니다.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달 초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 한국, 타이완을 방문하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세대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미국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를 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한일 양국 간 움직임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미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낸 것도 의회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한일 간 합의는 양국 협력 및 미국과의 3국 공조에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격화되는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올해 초 VOA 인터뷰에서 특히 영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이 향후 몇 년 동안 진전을 이뤄야 할 협력 분야로 공보 외교를 꼽으며 세 나라는 영내 전략과 방위 역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경제안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관련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로 태양광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을 제정해 한국 기업 하나큐셀이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의회가 제정한 IRA와 반도체 지역법과 같은 미국 내 제조업 육성법은 중국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미국의 이익과 한국 등 동맹국들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의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 제정을 주도한 조지아주의 존오스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한국 측의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첨단에너지주는 미국과 한국을 위한 국가안보에 필수적으로 태양광 제조와 첨단에너지 혁신에 대한 미한 양국 간 투자 모역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미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 간 첨단 기술 동맹 강화를 모색한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9일 첨단 기술 동맹 강화의 3대 키워드를 공급망, 과학기술, 기업 투자 유치로 꼽았습니다. 맨에너지 위원장은 한국 측이 꾀하는 첨단 기술 동맹 강화를 환영한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혁신의 속도는 엄청나게 최첨단이기 때문에 양국이 이를 공유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because the rate of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is extraordinarily cutting edge.
베널로버는 미한 양국 간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며 기술이 미한 관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es,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our relationship.
이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양국이 경제적으로 함께 강해지도록 하는 건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맨엔데즈 위원장은 미한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unlimited potential. I think I can see more and more.
그러면서 직접 발전과 혁신,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선 더 넓은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 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네 차례 기획 보도. 오늘 순서로 모두 마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금융거래와 자금 도난을 막고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이행 교육을 하겠다는 구체적 보고안을 소개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중 대외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3억 달러 늘어난 552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해처럼 국제안보 비확산국 예산 설명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체계, 불안정한 재래식 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한다며 주요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으로 요청한 2억 8천만 달러 가운데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 9,030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북한 관련 금융거래나 자금 도난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 이해 당사자들과 관여해 그들의 확산 방지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하고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 해운 등록 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엔 안보리의 금지 사항이나 미국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 위협 감소의 주요 목표를 밝히면서 지난해 설명했던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노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에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2천만 달러를 요청한 비확산 군축기금 예산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비축량 제고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해양부문 행위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유엔 제재 집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주요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이 개최한 화상토론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강조했었습니다. 강 차관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결국 고립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북한 등의 도전에 직면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제공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면서도 한국의 선택은 러시아의 향후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러시아 측의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국내법에 바깥 교정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한국이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군사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내 외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이 발언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 연구부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의 요청이 강하게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거듭나고 책임 있는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두고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19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SNS에 대북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하면서 주는 만큼 받는다는 뜻의 쿼드 프로 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불법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 태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한국을 더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모호성을 유지할수록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책 전환이 있다면 빨리 이건 정책 전환이다 라고 밝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부과되는 거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박 교수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은밀하게 도움을 줘왔다며 하지만 러시아도 동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첨단 무기 또는 핵심 기술 지원으로까지 가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욱 부장도 러시아가 북한에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 지원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인내보다는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 정부 입장에선 보다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공식화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지원을 확대하는 흐름과 연동돼 북중러 군사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첨단 전략무기 기술 북한 이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이 재래식으로 한미를 압도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괴멸 상태인 재래식 무기를 재건시켜준다는 얘기는 전략무기, 핵무기 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쪽도 현대화시켜주면 북한으로서는 한미에 대한 억제력이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1990년대부터 북한은 러시아 과학자들을 돈으로 불러들여 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았다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공식화할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이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작정하고 징벌하겠다고 판단을 하면은 중기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라든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한국을 압박할 경제카드로는 러시아 내 한국 기업 자산 동결이나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개발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간 밀착 양상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작년 3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작년 9월부터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했고 11월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해 12월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혔고 올해 관련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러 양국의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보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19일 VOA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군수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그러한 결정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군수품을 한국이 많이 비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윤 대통령의 열망과 매우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전쟁대학 테렌스 로리그 교수도 이날 VOA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소 놀랐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꽤 견고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나토 국가들이 마쿠에서 한국에 대해 포탄을 제공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설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포탄 확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South Korea has a very efficient and well-respected arms industry.
로리그 교수는 한국의 무기 산업은 매우 효율적이고 널리 인정을 받고 있으며 좋은 재료로 좋은 품질의 포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탄약을 소진하고 있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자체 생산한 탄약을 공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역량이 최대치까지 늘어났을 때 한국이 재고 보충에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러시아가 즉각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한 데 대해 러시아도 한국에 보복하는 데 스스로 제한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still has an interest to maintain some degree of possibility of restoring economic ties with the South. Sometime in the future.
로리그 교수는 미래에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행동에 대응해 러시아가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데 제약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고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재래식 무기는 여유분이 없고 첨단 기술 제공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러시아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즉각 우려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반응 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법과 선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과 잠수함, 전함 역량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언급에 대해 삼축 체계와 관련해 보다 정밀하고 위력이 조금 더 크게 반격,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9일 VOA에 한국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성된 현무미사일들을 사일로 격납고와 잠수함에 실전 배치했다며 북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fielded the Hyunmoo missiles, both ballistic missiles and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to put.
이어 한국은 언제든지 해상에서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잠수함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역량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레이저 체계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 군 당국이 조만간 합동 화력함 개발에 나설 계획에 주목했습니다.
If they were to produce these ships with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provide a ring of fire around North Korea where they would be able to target.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이 합동 화력함을 생산해 탄도미사일을 장착한다면 한국은 북한 주변에 불의 고리를 만들어 북한 내부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말 대단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군 당국이 조만간 개념 설계 작업에 들어갈 합동 화력함은 80발 이상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해 북한 내부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전함입니다. 한국군은 기존의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과 함께 합동 화력함에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더해 입체적인 킬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동맹은 물론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한국 북핵수석대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베를린에서 토비아스 린트너 외교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양국 공조와 국제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달 한국 국가정보원과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이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한 사이버 위협주의보를 공동 발표하는 등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트너 차관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과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특사 임명과 관련해 영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영내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9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임명된 인도태평양 특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중국과 인도, 북한, 파키스탄 등 핵무기를 보유한 4개 나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안정은 캐나다인의 안전과 번영,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캐나다는 영내 안보를 증진하고 캐나다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 및 사이버 보안과 함께 군사 주둔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평화 및 안보 의제와 확립된 안보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특사 임명은 한국과 일본 등 캐나다와 뜻을 같이 하는 영내 우방국들과의 협력의 틀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특사 임명을 통해 한국, 일본 등 영내 우방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캐나다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온 확고한 안보 공약을 넘어 이러한 민주적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일본과의 일반 정보보호협정 협상을 포함해 안보 협력을 위한 새 기회를 열 것이고 향후 한국과 함께 중요한 광물과 수소 및 청정에너지원을 강화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신설된 인도태평양 특사에 이언 맥케이 주일 캐나다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사가 캐나다 정부에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있는 캐나다의 외교공관 네트워크와 협력해 범정부적 접근 방식에 대한 조율을 보장하고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졸리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맥케이 신임 특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영내 관여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이 지역이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이 채택 20주년을 맞은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 정부의 인권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했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19일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주년에 관한 비의의 논평 요청에 이 결의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서면 답변을 통해 유럽연합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유엔의 인권 시스템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의 권고는 결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심각한 인권 범죄엔 대가가 따를 것이란 경고로 풀이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책임 규명을 적어도 13번 언급하며 모든 국가와 유엔 시스템 등은 인권 범죄가 처벌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주도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두 차례 인권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이 전혀 우려 사안들에 대해 호응하지 않자 2003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 제출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역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EU 대변인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체제 선정과 핵무력 완성 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엔 직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5일 발표한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규탄 성명으로 입장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당시 성명에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사용하면서 많은 주민이 겪는 어려운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주요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 18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6도, 낮 18도, 구성 아침 6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14도, 강계 아침 0도, 낮 16도, 희천 아침 4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0도, 낮 18도, 개성 아침 9도, 낮 20도, 신계 아침 7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8도, 낮 18도, 장전 아침 9도, 낮 16도, 평강 아침 5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7도, 낮 19도, 장진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김책 아침 6도, 낮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5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7도, 낮 15도, 삼지연 아침 5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적 지도력을 회복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습니다. 라민 톨루이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담당 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이 자동차에서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이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 의회는 5년에 걸쳐 5억 달러를 국제기술보안과 혁신기금에 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기금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 다양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정보통신의 4가지 영역에서 동맹국과 우방국과 협력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톨루이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area of focus is securing and diversifying the sources of critical material inputs that are needed in microchip fabrication.
톨루이 차관보는 첫 번째 중점 분야는 마이크로칩 제조에 필요한 중요 광물의 출처를 확보하고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 코발트와 알루미늄, 비소와 구리, 히토류 원소와 같은 중요 광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새로운 그리고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광업과 정제, 가공, 재활용 재료를 제공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리콘 재료를 가져와 테스트, 패키징하는 것을 다양화하고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톨루이 차관보는 공급이 중단되는 동안 협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의 네 번째 초점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goal here is to strengthen mechanisms to mitigate the risks, the national security risks that semiconductors compose.
톨루이 차관보는 첨단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출 통제 그리고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한 국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없다며 반도체 지원법의 야심찬 목표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6일 만찬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식 환영 행사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된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공식 환영 행사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27일에는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의 참가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벌채 중단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5억 달러 기금을 미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승인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개발도상국을 도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추가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대 52%까지 줄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향후 10년이 결정적이라며 각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핵심은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라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18일 강조했습니다. 인텔 사령부는 19일 존 아퀼리노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동맹 조약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과 태국을 비롯해 역내 많은 파트너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우리는 공통의 가치관을 지닌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며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 유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조약에 의한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네트워크는 중국에게는 없는 미국의 비대칭적 이점이며 미 국방부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연간 약 120회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과 접근 방식은 경쟁이며 억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임박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10년은 위험이 증가하는 기간임을 나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과 미국 방산업체들이 다음 달 공동 무기 생산 무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타이완 상업협회는 루퍼드 해먼드 체임버스 회장이 17일 VOA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무기 생산과 구매 그리고 미래의 무기 연구 및 개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는 미국 무기가 허가를 받아 타이완 섬에서 생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다음 달 3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타이완-미국 방위산업포럼 회의를 통해 공동생산과 타이완 산업역량 통합 그리고 국방협력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타이완 상업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체인버스 회장은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경제에서 TSMC 같은 회사는 매일 다른 이들의 기술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중국이 그 기술들을 탈취할 것이라는 염려 없이 그들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본 지역신문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향한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일본을 방문했으며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